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니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시고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누가복음 오늘은 21절, 2장 21절의 1절을 볼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2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주시요 또 그리스도요 주님이십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곧바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거기 보면은 이 누가가 뭐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런 일들이 다 어떠한 일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일어나는 일은 이제 예수님 이름이 예수라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두 번째는 이제 또 할례를 8일째 됨으로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해에 태어난 남자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리아의 결례의 날이 참해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것에 맞추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25절부터 시므온의 그 찬양을 공부하기 전에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좀 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 이름 지음과 할례 받으심을 함께 지금 얘기하고 또 마리아의 결례의 날과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림을 또 함께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 가지 일들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섹션이 됩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네 가지 일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율법,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그런 예수님과 또 그의 부모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먼저 여러분과 벌써 말을 했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는 예수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1장 31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죠.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이라 하는 이 이름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즉 예수님이라 예수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이루시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 믿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 외에 그분께서 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쓰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이런 사건을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그러나 간단하게 오늘 보겠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그 뭐 아브라함이라면 그 아브라함 한 명만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나와 너와 너 대대의 후손의 그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 자녀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9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에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금 지키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언약의 멤버가 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안 받은 자는 하나님 언약에서 끊어진다. 즉 그 언약의 멤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할례를 받은 자는 그 언약의 멤버로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할례는 잘라버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즉 잘라지면서 피가 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언약에서 끊어짐을 상징하고 그 후손도 이제 끊어짐을 상징하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죠. 이삭을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에서 육체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22장에 가면 이삭을 제사로 바치라, 이삭을 죽이라. 그게 이삭의 궁극적인 할례입니다. 참 할례, 성경이 가르치죠. 마음의 할례라. 이것을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육체의 할례로 그렇게 예표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하반부서부터 보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참 할례입니다. 즉 여러분이 죄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 참 할례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 현실이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표하고 인쳐지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즉 육체적인 할례, 양피를 베지만 참 할례는 그 마음의 가죽을 벤다. 그리하여 여호와께 속한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할례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되는 날에 육신의 할례를 받으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할례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그게 참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너희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을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피가 흘려지는 그리고 잘려나가는 죽으시는, 그렇게 이해하고 골로새서 2장 11절을 좀 다시 번역을 하면 또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할례로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죽음에 연합하여 너희 옛사람이 죽는 그런 할례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 같이 태어나신 후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시는데 그 할례, 8일째 받은 할례는 앞으로 죽으실 십자가 죽음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도 저희가 예수님께서 뭘 하시고 오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22절서부터 보게 되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구약을 제대로 모르고 읽으면 그러면 어떻게 들립니까? 결례의 날이 나오고 지금 첫 해에 태어난 남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러 제사한다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결례의 날 이것은 마리아에게 지금 행하여지는 예식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예수님에게 행하여지는 예식인데 이걸 지금 누가는 그냥 합쳐버린 듯한 두 가지의 다른 예식을 하나로 합쳐버린 듯하게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식이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누가가 구약을 잘못 이해한다느니 말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님 태어나실 시대에 편리로 인하여 이 두 가지 예식을 함께하는 자들도 많았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야 뭐 그 당시에 뭐 학자들을 통해서 듣는 거지 내가 뭐 거기에 있지도 않고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성경 말씀이 틀린 걸로 가장을 하고 풀어나가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먼저 첫 태생 바치는 이 일은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12절에 가면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맛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들에게 주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첫 태생을 성전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식은 성전에 안 와도 되는 거였다. 그런데 여기는 성전에 오고 그래서 지금 누가가 막 이게 결례의 날, 마리아의 결례의 날을 얘기하려다가 첫 태생 바치는 거와 혼동이 돼갖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틀린 걸로 시작을 합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왜 진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죠. 근데 이 세상 지금 이 기독교에 있는 이 학자들까지도 정말 못된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틀렸느냐 이걸 찾아내려고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들은 의로워서 죽지 않은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의로워서 죽지 않은 거면 그러면 이렇게 대속하는 일은 할 필요가 없죠. 대속을 하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장자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장자된 자는 다 대속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라 몸값을 치르는 것이죠. 즉 몸값을 치르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그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해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민수기 18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요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 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다섯 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대표하는 일을 이제 장자들이 하지 않고 레위 족속이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 창조에서 누가 참 맏아들입니까? 누가 첫 태생이요 첫 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부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영어로 보면 the firstbor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장자다 첫 아들이라 이런 말이죠. 즉 새 창조의 맏아들 그분 안에서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첫 아들, 맏아들로 바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구약에 보면 이렇게 바쳐질 때 대속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해야 되는데 누가가 지금 예수님께서 바쳐지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은 다섯 이것이 바쳐진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않고 또 죄가 없으셔서 대속도 필요 없고 그러나 정말 내가 말씀을 순종하러 왔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쳐지는 거죠. 오직 우리를 구하시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순종하시려 오시는 겁니다. 이제 죽은 자들의 장자, 곧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장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장자가 되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장자라는 것은 유업을 받는 사람입니다. 장자가 없다는 것은 유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장자가 없으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장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모든 유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결례. 이것은 구약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예식인데 여러분 요즘 사람의 귀에 이것이 읽어지면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처음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8일째는 그 아들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 33일 동안 부정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레위기 12장 2절서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피위에 한다 이 말이죠. 그때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째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문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두 번이란 말이죠. 7일이 두 번. 14일이죠. 그러니까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할지라.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한 겁니다.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뒤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즉, 가난해서 어린 양을 가져오지 못하면,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22절서부터 24절까지 그냥 읽어보면, 그 24절에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것은 지금 이 마리아의 결례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 결례의 날도 예수님과 연결된 것 같고 예수님이 바쳐지는데 거기에 드리는 제사 같이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아, 이것이 지금 두 가지 예식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 예식에 대해서, 이 결례의 예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세하게 지금 볼수 있는 시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7일 부정하고 제8일에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33일, 즉,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못 만지고 성소에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성소에 갑니다. 무슨 말이냐? 즉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서 이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즉 40일이 찬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첫그 장자를 바치는 거는 한달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 이 지금 이 결례를 예식하는 거는 40일 후.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가난한 자는 그 레위기 12장 8절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는다 하는데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이 말은 지금 마리아의 결례 예식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큰 재물을 가져올 수도 없었던 그런 자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얘기를 많이 했죠. 넘어갑니다. 아기를 낳은 여자가 부정한 이유는 여기에 피를 흘리기 때문이라. 피를 흘린다. 이것도 무엇의 상징입니까? 죄의 심판입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피가 흘려진다는 건 죽는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죄가 없어지려면 피가 흘려져 죄가 없어지려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가 치르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만 치러지는 게 우리 죄란 말입니다. 그런 상징으로 지금 피가 흘려지는 것이죠. 즉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아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산혈이 깨끗하니라. 왜 이런 걸 많이 요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거를 겪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 동물이 대신 죽는 거를 보면서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인간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항상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를 보게끔 해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보죠. 은혜가 안 주어지면 그냥 결코 자기는 잘난 줄 알고 삽니다. 여자도 아이를 낳으면서 지금 그 아이나 자기나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명령의 그 목적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에 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일반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 저주가 영원한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죠. 피와 고통과 수고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죄의 저주다 이 말이에요. 원래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의 저주, 즉 뭐예요? 원죄,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원죄가 그 아기로한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내가 낳은 아기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둘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즘 세상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몇 분이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느끼라고, 이걸 이해하라고 이런 법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를 이해합니까? 애 낳고 하는 것도 뭐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젠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죽어 마땅한 거를 거기서 깨닫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도 내가 죽어 마땅한 놈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보세요. 어느 정도는 내가 죽어 마땅한 인간인가. 그걸 못 깨닫고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표 수준에서 뭐 이런 율법, 저런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게 해결이 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아도 그게 진리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의 소망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고 고통이 있고 이 남자아이를 지금 낳고 있는데 그래서 나의 원죄가 이 남자에게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지금 보면서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또 소망을 주십니다. 혹시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 여자의 후손만 오면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망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여자가 그 사내 아이를 낳으면서 혹시 얘가 이 여자의 후손인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40일 동안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소망을 하게 되는데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정결케 되는 기간이 80일인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정확하게 왜 80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40년을 성경이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40년을 한 세대로 보면 여자의 후손의 어머니인가 하면 한 세대를 더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80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머니면 더 기다려야죠. 왜? 그 애가 또 의린이 돼서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읽어도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부정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를 낳는 기독교인들이 부정하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속 아닙니까? 그러나 요즘도 피와 고통과 수고를 보며 죄에 빠졌던 현실을 기억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즉 예수님이 아니면 다 죽는 거구나. 그 아이를 낳으면서도 고통과 피를 보며 예수님이 아니면 다 죽는 거구나. 나도 죽는 거고 이 아이도 죽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제 부정함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그러니 애를 낳는 얼마나 기쁜 일이 됩니까? 언약의 아이를 낳고 있는데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한 명 더 낳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까? 애를 낳으면서 이것처럼 허망스럽고 이것처럼 한심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애 낳는 건 뭐예요? 뭐가 의미예요? 영원한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예, 영원한 의미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건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분 하나님 되시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내게 일어난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또 이 성경을 이해 못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야. 예수님의 삶이 바로 나의 삶.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지어지는 것.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새 이름이 주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 하반부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저희에게도 새 이름이 지어지는 이런 복을 벌써 받았습니다. 할례 받으심. 아까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도 할례를, 참 할례를 받았습니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새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 현실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지금 표하고 인치는 것이죠. 이제 그 주어진 새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새 마음이 주어졌다는 건데, 그 새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그럼 뭐예요 새 마음이? 즉 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냥 육체적 할례는 안 받았어도 참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입니다. 장자로 하나님께 바쳐짐. 참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장자죠. 장자가 유업으로 받는 것. 이제 남자여서 장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후사가 장자죠.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도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 지금 천국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나 남자나 그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 우리 전체가 다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현실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부정함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정결케 되는 기간 같은 것은 이제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정결하니까.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정결해집니다. 뭐 40일을 기다리고 뭐 60일을 기다리고 80일이죠.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 양심까지도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정말 모든 부정함이 없어졌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현실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지금 이런 것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 나의 이야기구나. 나도 새 이름이 주어지고 나도 할례를 받았고 나도 하나님께 바쳐졌고 나의 부정함이 다 깨끗게 되는 거구나. 이게 나구나. 이제 마가복음은 이런 수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뭘 하시나 뭘 이루시나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하시고 겪으신 게 나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버리려고 하십니까? 이게 다 내 이야기구나 이해를 하셔야죠. 너무나 너무나 엄청난 삶을 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참 마가복음을 통하여 거룩하고 영광된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욱 이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 만족하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